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상쾌하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힘. 그러니 근심과 걱정에 부딪히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순간 본이든 아니든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온갖 종류의 근심과 걱정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뭐 다양하겠지요. 많이 있지요. 그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노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고민이지요.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밥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과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품고 살다 보니 근심과 걱정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쉼없이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견뎌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런 근심과 걱정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근심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대단히 납득 가능한 그럴듯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근심할 틈이 없으면 정말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걱정, 사상 첫 1%대 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금이 휴지 조각처럼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걱정, 수입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걱정,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지요. 자녀들이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불건전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반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자녀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황하지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근심하지요. 걱정하지요. 이 자녀가 어떻게 클 것인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삶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다양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여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중요한 것, 즉 생명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바쁘게 지내면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다른 것에 메어져서 다른 것에 붙들려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과 옷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무엇입니까? 옷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갖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입니다. 옷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답답한 걱정과 근심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둘째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있어야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벗고 삽니까? 입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두 가지 비유를 좀 들어서 음식과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음식과 옷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요. 몸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도 지금 제일 힘든 분이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가지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송문희 집사님과 배구윤 성도님입니다. 이분들의 또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함께 꽃을 준비해갖고 또 케이크를 준비해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래, 1분 1초라도 이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정말 고통이 몰려오는 이 순간에도 마냥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허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조금이나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아픈 교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우리 백우윤 성도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와서 잠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8년 만에 재발한 암덩어리는 혀와 성대 등 후두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암세포를 다 드러내고 그 부위에 제 왼쪽 다리 허벅지살을 이식하는 수술 시간만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수술.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말을 못하고 잘못하면 걷는 것도 힘들다는 의사의 말씀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제 아내인 강공자 집사가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주님이 같이 하잖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양정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도 않았던 저를 위해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새 삶을 주님과 양정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아들 말따나 주일날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양정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를, 성도님들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졌는지, 본인이 이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원이,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우윤 성도님과 또 우리 송문희 집사님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안정된 수입, 건강의 문제, 사회적 인정, 노후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지만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요.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요. 그것이 우리지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결론적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실제적 궁핍과 고난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의 뿌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결국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상의 안정과 안락함, 그것도 어느 정도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요. 내려놓아야 될 때도 많고요. 희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이전보다 더 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우리의 능력이 바닥이 나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근원을 기억하며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래의 온갖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그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와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들의 예상대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로 하나님은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결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이 좋은 것들을 망가칠 망가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그려보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면, 염려 대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해요. 근심을 덜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도록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춥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기도로 바뀔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걱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는 상태를 가리켜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래요? 그것이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늘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근심해도 걱정해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걱정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모든 것,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상식도 통하지 않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어려운데,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에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장에 구하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듯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상식도 안 통하는 분이십니까? 비상식적인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해야 되고요. 그분의 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상 올해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해로 선포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국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더불어 서민 경제 또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정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일은 결코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의 일을 위해 먼저 할 것을 구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 먼저 할 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매주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교역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서 저희 교역자들이 매주마다 물질을 심고 있습니다. 믿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건축 헌금을 심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분명히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단돈 1,000원이 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씨앗이라면 그것을 기도로 심는 씨앗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수준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우리 교회에 이 일이 가능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분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근심과 걱정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의 폭풍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제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거든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저를 사용해 주셨는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F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F요. 첫째 F는 Faith,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기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Father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he First입니다. First,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할 일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가치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현실 속에서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격려해 주는지,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을 위한 근심이요, 사랑을 하기 위한 근심이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한 근심이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근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근심이 있으십니까? 혹 세상 것들로 메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망이라 말합니다.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순례의 길에 푸른 신호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혹 근심 걱정이 왔을지라도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해결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에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어느 때나 돌보시고 지켜주실 주님께서 꽉 막힌 답답한 고난의 때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혹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믿으며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이 와도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여러분들을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사로 모든 근심을 이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 자녀된 영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공중의 새를 보며 길러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키워나가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